요한복음 5번 메시지 생명과 건축에 대한 소개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요한복음 1장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미 다룬 몇 가지 항목들을 다시 검토하여 아직 고려하지 않았던 항목들도 다루고자 합니다. 시간의 다리를 가진 영원의 두 부분 요한복음 1장은 영원의 두 부분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과거를 말하는데 이는 태초에라는 말이 과거에 있어서의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1절은 미래에 있어서의 영원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의 영원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이 두 부분을 합친다면 우리는 영원 전체를 갖게 됩니다. 영원의 첫째 부분, 영원 과거. 영원 과거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과거에서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그분만이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직 육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고 인성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영원의 둘째 부분 영원 미래 영원 미래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 즉 영원히 인성을 갖고 있는 인자입니다. 성육신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 미래에서 그분은 인자일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서 그는 다만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 미래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며 인성뿐 아니라 신성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요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 성품과 두 가지 본질과 두 가지 실체, 신성과 인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중 누가 더 크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난 보잘것없는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것은 확실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각 그분 자신이 인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분을 크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작게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만약 여러분이 주의 깊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단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었으며 만약 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건축의 요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위하고 인자는 건축을 위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생명을 갖기 전에 예수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또한 사람의 아들임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신성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의 인성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그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마귀 사탄에게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예수는 그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그분의 위치를 흔드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패배당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 거하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인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대적인 사탄을 사람에 의해 쳐부수고 인성을 그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쳐부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모두 인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 예수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자격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실제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우리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처를 갖게 하는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인성의 거처를 가지셨는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그분이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지만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그분이 회복한 성도로 구성된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무엇이겠는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건축된 인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연적인 인성 안에 거하시지 않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건축되어진 인성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 인성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연합된 거룩한 생명에 의해 건축됩니다.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준에까지 높이 이끕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실제입니다. 영원 과거에는 인성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영원 미래에는 인성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처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의 다리 위에서 요한복음 1장은 영혼의 두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영원 과거에 인성을 갖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원 미래에서 어떻게 그분의 거처인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이 두 부분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영혼 과거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뜻을 세우셨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 미래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미래에서 그분은 다만 마치신 일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 그분은 계획하셨고 영원 미래에 그분은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시간의 다리 위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의 자동차를 영원의 첫 부분으로부터 시간의 다리를 통과하여 영혼의 마지막 부분까지 운전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다리를 가로질러 차를 운전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이 완성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로부터 시간의 다리를 지나 영원 미래로 들어간다면 그분은 다 마쳐졌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영원 미래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마치신 일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의 다리는 얼마나 됩니까? 6천년 정도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의 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다섯 가지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차례로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창조.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통해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의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는 그릇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창조 안에 있는 항목들, 하늘, 땅, 수십억 개의 물질적인 것들, 사람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VIP, 즉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합니다. 광물과 식물과 동물이 모두 사람을 위합니다. 공기와 햇빛과 비는 식물을 공급하고 식물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을 위함입니다. 또한 식물과 동물은 모두 사람을 위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 그분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위합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이 영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입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하늘을 펴시고 사람을 위하여 땅을 지으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수신기인 영이 있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매일의 활동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매일 먹을 시간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먹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식인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나는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름으로써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조용한 그리스도인들은 굶어서 죽게 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런 조용한 벙어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과 입이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를 창조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영과 입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영과 입을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의 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의 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의롭다함은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은 우리 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10장은 또한 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 주 예수여 라고 말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구원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약합니까? 그분을 부른다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약함에 대해 말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한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기 위해 입술과 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주 예수여 라고 부른다면 사탄은 즉각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영과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영이 있고 밖에는 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왔습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창조에 대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찬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창조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시간의 다리 위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성육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창조한 사람에게 이끄심, 사람. 두 번째 항목은 성육신입니다. 창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성육신 되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그분은 성육신의 길을 준비하셨고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로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물 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되시기 전 아담이 창조된 후 4천년가량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성육신 되셨고 이 땅 위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은 사람 예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역사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육신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시게 되었고 사랑과 하나 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단위가 된 것입니다.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는 하나의 간격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한 다리로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습니다. 창조는 시간의 다리 위에 있는 첫째 사건이고 성육신은 두 번째입니다. 창조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말씀을 통해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이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창조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은 그의 창조물 안으로의 오심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좋다 할지라도 아직은 창조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창조는 성육신을 위한 예비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의 창조물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창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피조물과 연합되는 것이 피조물을 준비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 의해 그분의 피조물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은 그분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작은 규모의 하나님의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고 성육신에 의해서 그분은 그의 창조의 중심인 사랑과 연합되셨습니다. 창조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이 인성과 연합되고자 하는 갈망을 이루는 것과 그분이 살기 위한 거처로 인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그분의 거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는 거처를 건축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주 안에 그분이 살기 위한 거처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성육신으로 사람과 연합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해 성육신은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표명합니다. 성육신 안에서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고 설명되고 정의된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분배된 하나님이요, 빛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의해 누림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사람이 그분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사람에 의해 실제화된 하나님입니다. 이 다섯 가지로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유이신 그분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충분히 표명되셨습니다. 구속. 시간의 다리 위에 있는 셋째 항목은 구속입니다. 이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사신 후에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으로 주님은 타락된 사람을 회복했고 죄로부터 분별시키셨습니다. 구속으로 하나님은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창조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창조를 무덤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옛창조를 무덤에 남겨놓고 새창조의 머리로서 부활되어 나오셨습니다. 기름부음. 기름부음은 구속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기름부음은 비둘기, 즉 어린 양의 연장인 그 영을 통해 옵니다. 어린 양은 죄를 제거했고 옛창조를 끝냈습니다. 비둘기, 즉 그 영은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분배하고 변화시키고 연합하게 하고 건축합니다. 비둘기, 즉 그 영으로서 창조된 사람이 거듭나고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 변화되며 변화된 사람이 연합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상태 가운데서 한 가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창조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듭났으나 아직 너무 천연적이어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아직 분리되어 있고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연합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변화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거듭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건축을 위해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 즉 그 영은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연합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둘기, 즉 그 영의 기름부음 아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결국에는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한다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약간 그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조차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것은 쉽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형제자매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벽옥, 즉 보석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커다란 독수리가 아니라 조그만 비둘기,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 조그만 비둘기가 어린 양의 연장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한 비둘기가 역사할 차례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분배하는 영인 조그만 비둘기가 꾸짖으며 마음과 양심을 만지며 당신 안에서 말합니다. 종종 백화점에서 비둘기는 당신 안에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커다란 체험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조그만 비둘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조그만 비둘기가 우리를 항상 괴롭힙니다. 이 조그만 비둘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되는 과정 아래 있습니다.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비둘기에 변화시키는 일로 인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 생활이 싫어서 떠나기로 결정한다고 말할지라도 안에 거하고 있는 비둘기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안식을 원한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착한 소년처럼 단순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구쟁이 소년처럼 행동한다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고통으로 변화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 누가 주님의 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붙잡히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가 나를 싫어할수록 나는 더욱 너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오 주 예수여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단 주님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붙잡히면 당신은 변화되도록 낚여지게 되고 이것에서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건축, 창조, 성육신, 구속, 그리고 기름 부음 다음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거처를 건축하고 있고 변화된 사람들을 돌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돌들이 아닌 하나의 집이 필요합니다. 영원 동안 하나님은 그의 처소로서 건축된 집, 즉 베델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고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직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적을지라도 완전히 과정을 거치고 그로 적셔지고 변화되고 그로 인해 또 그와 함께 건축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도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 오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명의 길을 취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 안에 있다면 그가 오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는 방문자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길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은밀히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길로 비밀한 방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스런 생명의 길 안에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를 찾는 자들이 견고히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은 그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발을 내딛기 위한 돌, 즉 디딤돌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과 인성이 신성과 영원히 연합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신성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성품을 갖게 되고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똑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요 서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 건축으로 야곱의 꿈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의 다리는 끝나고 축복된 미래의 영원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을 위해 있고 이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 미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며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더욱 연합됨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다나엘과 함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계시입니다.